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엘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것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죽이지 않고 사울 머리맡에 있었던 물병과 창을 가지고 사울에게 호소하고 또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3,000명 용사 앞에서 또 다윗의 600명 용사가 듣는 데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의 승리를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으로 들어오면 다윗이 사울이 끊임없이 핍박하고 추격하는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두려워하며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두 번째 망명을 하는 큰 실수와 인생의 잘못된 결정을 믿음이 약해져서 그 길을 가는 그러한 실수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다윗에 대한 전체 평가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큰 실수를 하는 걸 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혹시 잘못된 결정으로 그 발걸음을 뒤로놓기 시작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뻐하는 승리의 길을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때 살려줄 때 사울이 분명하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는 안 쫓을 것 같이 하면서 그 다음에 돌아왔으면 미쳐가지고 또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26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앞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자기를 또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추격을 당하는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6년에서 한 8년. 그러니까 너무 고난이 길어지면 지치고 고달파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7장에 다윗을 추종하는 600명 용사의 가족들의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지금 이 유다 땅에서 600명 용사뿐 아니라 그 가족 가족들이 한 가정이 그 당시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으니까 두세 명 낳았다 그러면 600명 곱하기 5명만 곱해도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2,000명이 넘고 2,500에서 3,000명 되는 자기를 추정하는 자의 생명과 식량에 문제가 있죠. 인간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것이 더 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과 정말 절묘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바라봤을 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낭망이 되고 이것이 길어지니까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국 블레셋으로 두 번째 도피를 해버려요. 첫 번째 블레셋으로 도피했을 때 아주 죽을 뻔하다가 미친 척하고 미치광이 흉내를 해가지고 결국 구살생으로 살아났는데 다시 두 번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서 이 힘든 이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이겨나가고 있었고 바로 두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이 주셨을 때 사울 앞에서 아주 대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실수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한 번도 실수도 없고 시행착오도 없이 승리만 했다면 아마 우리가 다윗의 얘기가 우리에게 안 와닿고 적용이 안 될 거예요. 아유, 다윗은 하늘 같은 사람이고 우린 땅인데 뭐.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이렇게 어제 기도응답을 받고 승리하고 여러분 문제를 이겼다고 해서 그 다음날도 그 담대한 믿음이 현상 유지가 되면 좋은데 어제 아무리 승리를 해도 그 다음날 어떻게 내가 무너지고 사고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연약해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서 또 회개하게 하고 결국은 믿음의 성장으로 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혼자 도피해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블레셋으로 도피했을 때는 자기와 한 네다섯 명 정도 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블레셋 망명은 600명 용사와 그 가족들이 다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자기를 추정하는 자의 식량의 문제도 있죠. 또 생명을 보호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아무리 그 전날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런다 그러고 그 다음날 미쳐서 쫓아다닌 걸 워낙 아니까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 웨이는 인간적인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이스라엘의 적국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리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면 블레셋과 전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을 공격하고 전투할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에 망명을 하면 또 정치적으로 계산을 했죠. 처음에 자기가 블레셋으로 도피를 했을 땐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장수여 사울에겐 천천 다윗에겐 만만을 돌린 이스라엘 왕이 아니냐. 그 당시 사울이 왕인데도 블레셋에서 다윗의 이름이 너무 유명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그래서 위험인물로 보고, 그러니까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이 막 연극을 하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가지고 겨우 빠져나왔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자기 망신당하고.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상황이 다른 계산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600명의 용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미 소문을 들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그런 상태에 다윗이 얼마나 용사입니까? 골리앗을 죽인 장수잖아요. 그리고 600명의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가 웰컴을 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그 군사력을 블레셋을 위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하고는 완전히 에너미가 됐으니까 다윗이 그 계산을 한 거예요. 자기가 망명을 할 때 받아준다는 거. 그래서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를 거기로 못 쫓아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의 인간적인 계산을 해서 눈에 보는 상황이 불가능하니까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리고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이러한 결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 번째 블레셋 망명을 통하여 거기에서 또 엄청난 뼈저린 위기를 겪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거기서 또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또 회개하고 일어나게 해서 이 실패를 하나님께서 또한 믿음의 성숙과 그리고 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더 큰 믿음으로 사는 다윗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시편 13편 1절로부터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이 이렇게 오랜 핍박과 사울의 추격 속에서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이 사울의 공격, 이 끊임없는 고난의 고난이 언제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 분명히 우리의 모두에게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말세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 더 큰 고난, 더 큰 문제, 더 큰 생각지도 않은 시험들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덮쳐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편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으신 분 한번 아멘해 보세요.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길은 이 고난이 오게 돼 있고, 배후에 마귀와의 영적 전투, 또 마귀가 여러 가지 문제로 공격을 하고 그걸 통해 우리를 연단 훈련하고,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 교만, 내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다 녹아지고 비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 길어지고 어떤 것은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가는데 어떤 거는 계속 컨티뉴 기도해야 되는 문제들이 꼭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처럼 호소하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영혼이 번민하며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일토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종일토록 근심이 떠나지 않을 때에 성경은 기뻐하라 그랬어요. 거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렇게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다윗이 사울 원수들 그리고 자기 친족 집파도 배신하고 공격하고 모함하고 너무 많이 고통과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3절에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고 꼭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호소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난이 길어지고 엎친 데 덮친 데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연약해서 피곤하고 고달프고 지쳐요. 낭망이 되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믿음이 또한 약해집니다. 그럴 때 다윗이 눈을 밝혀달라 그래요. 영적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자꾸 환경 바라보고 낭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문제 그리고 또 고난이 길어질 때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적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고 얘기해요. 사망의 잠 낭망되고 좌절돼서 기도할 힘도 없고 또 기도할 소원도 그냥 싹 소멸될 때도 많지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 가드로 망명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상황 보고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다. 근 2,500에서 3,000명 되는 추정하는 사람들의 식량의 문제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부녀도 있고 생명도 위험하고 가는 곳마다 자기의 친족 집파가 스파이로 눈을 띄지 않고 사울에게 피해 다니는 때마다 밀고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환경에 꽂혀서 보면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더 갈 수 없다 그럴 때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계산으로 인생의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의 잠 기도도 안 되고 눌리고 하나님 앞에 또 시험 들고 그러니까 사망의 잠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깊은 교제도 끊어지고 마치 죽은 것처럼 영적 잠을 자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소원과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시험에 시험에 또 잘 평탄하게 가는 것 같고 순탄하게 가는 것 같다가 또 인생에 나에게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지? 이러한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약속의 말씀대로 자기 자식을 시험과 고난에 버려두지 않으세요. 이 고난 그리고 시험을 통하여 나의 이 인사이더를 하나님 퓨리파이해요. 생티파이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은 아직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응답 받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 용광로 불에 넣어서 자꾸 불순물을 빼요. 인내, 인내라는 거는 위에서 아주 무거운 것 이 힘든 것이 꽉 내려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티는 것뿐 아니라 버티면서 이제 밀고 나가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내의 능력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셨죠? 어떤 때 어제까지는 더 못 가 그런데 여기 나오시잖아요. 맨날 더 못 간다 그러는데 또 일어나서 나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힘을 주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답을 주시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을 주셔요. 그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기 자식을 도와주시고 연단하고 훈련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쏟아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연단 훈련 또 인내하게 하시는 목적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은 누가 복이 있다 그래요? 시험 중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복 받은 자인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복이 있는 자는 시련을 견디어 이기는 자, 복이 있다고 해요. 이 시련을 견디어 이기는 거, 이 시련이라는 건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견디어 이기게 하는 거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은 그러한 아름다운 성품으로 빚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는 삶의 현장에 전부 여러분들을 심어주셨어요. 사명을 주시고 탤런트를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또 직장 비즈니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반드시 시험이 있고 시험을 견뎌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티고 또 적극적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밀고 전진해 나가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지금 형통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죠? 기도 제목 있고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 계속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이 있는 자라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견디어 이겨야 돼요. 고난이 온다고 오로메리컬리 성화가 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이 인사이드가 더 병들고 어그러져요. 힘들고 아프니까. 오늘 이 시간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참아 정결케 되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그러죠. 면류관을 얘기해요. 하늘의 상급뿐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들에게 귀한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걸 얘기하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여러분의 심령에 걱정, 근심, 답답한 모든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거 하나님께 완전히 이 시간 맡기는,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여기도 환란의 의미를 얘기해요. 이 환란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딜립시스예요. 알곡의 그 껍데기를 탈곡을 할 때, 벗길 때 일어난 널판에다 뾰족뾰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곡수직을 탈곡을 할 때 껍데기를 벗겨야 알곡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널판 같은 데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있어서 그걸로 눌러요. 환란이라는 단어의 딜립시스는 꽉 누르다, 짜내다, 막 깨트리다, 분쇄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환란은 우리를 꽉 눌러서 깨어지게 만들고 겉에 껍질이 벗겨지고 알곡이 나오는 거예요. 환란을 통해. 이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도 이 환란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도 있고 고난이고 환란이 있는 이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미리 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걸로 망하고 그걸로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 더 큰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능력,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릇을 빚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 여기 인내를 또 얘기하죠. 또 인내는 연단, 연단이라는 건 proven character, 인정받은 아름다운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빚어지고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환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또 인내하게 하시며 우리를 빚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속에서 5절에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온갖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지금 다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주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능력을 담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있게 쓰시고 그리하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전능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고 그 소망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 소망이 넘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의 모든 문제가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지금 눈에 보이기는 완전히 불가능하고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도 맡기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 몽땅 맡기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의 추종하는 자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드왕에 갑니다. 27장 4절에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또 사울에게 정보가 즉각 들어갔죠. 사울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니까 더 이상 이제 추적을 안 해요. 또 자기 계산을 했죠. 블레셋까지 가서 전투를 해서 다윗을 잡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아니 대적의 땅으로 앞으로 자기 왕이 될 걸 다 알고 있는데 블레셋으로 망명 갔으니까 너 등에 딱지가 붙었어. 아니 적국으로 도망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너는 또 블레셋 가서 저거 죽겠지? 자기 계산을 또 딱 한 거예요. 더 이상 추격을 안 해요. 다윗 또 이 계산을 했는데 역시 이제 추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불가능하니까 자기 인간적인 계획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인간적인 꾀를 굴려가지고 갔는데 이게 당분간은 이제 월크를 해요. 당분간은 계속 자기 생각대로 이 일이 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계획대로 갔을 때 일시적으로는 형통하게 잘 풀어지는 것 같아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공의의 의의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더 뼈아픈 값을 치르고 그리고 회개하고 시간을 웨이스트하고 삥 돌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바로 끌어다 박아놔요. 그러니까 인생을 웨이스트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박혀있는 자는 아멘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갔어요. 5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읍 가운데 한 것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되어 살리까?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막강한 파워풀한 대적이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승리하고 골리앗도 죽였는데, 골리앗을 죽일 때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어디 여호와의 이름과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해,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골리앗을 딱 죽였는데 여기에 블레셋 왕한테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데를 가니까 이제 자기와 자기의 추정하는 자의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비굴하게 이방왕 블레셋 이스라엘의 대적한테 당신의 종이 이렇게 죄의 종이 되어버려요. 우리 죄를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여러분 죄를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대적을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대적의 종이 되어버려요. 죄의 종이 되어버려요. 비굴하게 당신의 종,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왕도에 삽니까? 또 계산을 한 거예요. 원양 가드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블레셋 왕이 사는 시리, 우리가 어찌 당신의 종이 돼 이 왕도 가드에 살겠습니까? 하고 가드, 블레셋의 가드가 저기예요. 근데 시글락을 달라고 그래요. 요 밑에 블레셋의 그 남쪽에 있는 시글락, 그리고 유다에 가까운 그 접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계산을 했냐면 자기의 추종하는 자를 데리고 이 가드 블레셋 왕이 사는 이 중심부에 살면 거기 또 우상 숭배들 하잖아요. 지독한 우상 숭배들, 그 우상에 또 물들 위험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600명 용사, 그리고 이 왕이 사는 시리에 같이 살면서 또 무슨 문제가 생겨도 이게 여러 가지가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을 왕이 좀 모르게 멀리 떨어져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가드왕 자기도 머리를 굴린 거예요. 여기 블레셋 남방으로 여길 주면 이제 사울아 그 블레셋이 대적인데 또 이 대적 사울의 이 공격도 막을 수 있고 이 남방에 또 있는 이 나라들의 세력을 또 막아줄 수 있잖아요. 600명 용사들을 갖고 있으니까.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 꾀를 내가지고 얘기했고, 아기스는 또 자기 유익을 위해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꾀를 굴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다윗의 이 인간적인 생각과 꽤 아기스 왕이 계속 이거를 억셉트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다윗이 하는 게 지금 형통해진 것 같아요. 이 시글락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유다 지파로 시글락이 유다 지파로 소속이 됩니다. 그러다면 나중에 이제 시므온 지파에 소속이 돼요.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랬다가 블레셋에 뺏긴 지역에 시글락에 요걸 달라고 그래요. 원래 유다 땅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살면서 결국은 나중에 시글락을 블레셋에서 유다로 여거를 정복해냅니다. 요길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 왕이 자기도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시글락을 주마. 그래서 거기에 거주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길어지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불가능해 보이니까 너무 지치고 너무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져서 이러한 사고를 치고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 거장들 모세도 인생에 큰 실수하는 거 보지요. 모세가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 힘들면 물이 없으면 양식이 없으면 컴플레인을 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배 임신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낫습니까? 이 말 안 듣는 백성의 이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라고 하면 내가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이게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나에게 이 말 안 듣는 백성 얼마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나 죽고 싶어. 나 죽여주세요. 모세가 여러분 이 믿음의 거장 모세가 끊임없이 컴플레인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모세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계속 끊임없는 고난이 오면 아주 지치고 지겨운 데다가 낭망이 되는 거예요. 또 출애굽 40년째 되는 때 실수를 해서 가나안 땅에 또 못 들어가죠. 모세하고 아론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40년째 되는 첫 달에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 모여들어 2절에 보면 우리 조상인들이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낫지 무리 없는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그러고 막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이번에는 명하라 그랬어요. 전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명하여 물을 주라 그럽니다. 그런데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온 세상에 모세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없다고 하나님 칭찬했어요. 근데 40년 하도 지겹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듣고 대적을 하니까 여기에 혈기를 내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그러고 반석을 그냥 두 번이나 쳐서 혈기를 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죠.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역한 너야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아니 하나님이 주는 건데 순간 모세가 혈기가 나가지고 자기가 마치 물을 주는 것처럼 반역한 너희들이 그리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칩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전에 물을 낼 때는 반석을 칩니다. 그거는 여기에 심벌이 있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수가 쏟아지고 성령의 생명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두 번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명하라 그랬어요. 명하라고. 말씀으로 명하라. 그럼 물이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혈기를 내며 두 번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의 뜻은 반석을 명하여 치는 것보다 명하여 하나님의 또 기적을 보여주며 이 말 안 듣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궁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께 구하면 말을 하면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줘서 그 생수를 줘서 우리를 만족케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증거해야 되는데 영광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믿음의 거장 아니에요. 이것이 고난이 길어지다 보면 지치고 피곤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고 실수를 하고 사고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하고 그냥 혼자 생명을 걸고 대결을 하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오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비를 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주죠. 갈멜산에서 혼자 바알 선지자하고 생명을 걸고 대결을 해서 갈멜의 하나님의 제단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이런 이적 표적을 하나님이 증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여기에 완전히 충격을 받아 사명을 다 버리고 죽기를 구합니다. 사명의 길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누워가지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 나 죽을래요. 더 이상 못 갑니다. 나는 열적보다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믿음이 없는 지금 엘리야의 입에서 선지자의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나와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세요. 회복해 주세요. 엘리야는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는 그 표적으로 이그잼플로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어져서 완전히 사명을 포기하고 죽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고 회복하여 주셔서 그 사역의 끝은 그 사명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냐고 죽음을 통과하지 않냐고 호련히 불말 불병거가 후회하는 가운데 승천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표적을 보여주는 그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포자기로 죽고 싶고 완전히 넘어지고 그리고 사고치고 나는 끝났다 더 못 일어나겠다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거장들도 이렇게 연약해서 무너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은 든든히 세워주세요. 믿음의 든든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가야 될 길이 아닌 것을 가니까 그 다음에 더 사고를 쳐요. 8절에 보면 다윗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을 침노합니다. 지도에 보면 이쪽 부분을 쳤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대대의 숙적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은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아말렉 족속과 그 주변에 있는 족속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취물을 취한 거예요. 싹 죽였어요. 물론 아말렉 족속은 싹 죽여야 돼요. 아말렉 족속 외에는 보통 전쟁을 하면 전쟁 포로로 노예로 삼고 살려가지고 탈취물을 취하는데 싹 죽여요. 그리고 이제 탈취물을 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추정하는 식구들의 식량과 아니 생활 필수품을 또 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약탈을 해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이제 가요. 가서 먼저 선물을 주고 그래서 아기스 왕이 물어봐요. 어디를 쳤느냐? 그런데 어디를 쳤다고 하냐면 그러니까 여기 그슬 기르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의 대적을 칩니다. 중심이 분명하죠.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고 침멸해요. 그런데 아기스 왕에게 보고하기는 남유다 혹은 남유다와 친분이 있는 그 지역을 친 걸로 거짓보고 허위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니까 자꾸 위기가 오고 자기와 자기의 식구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허위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쳤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작전은 그러면 아기스 왕이 아 다윗이 영원히 이스라엘과 대적이 됐구나 그렇게 믿게끔 거짓보고를 합니다. 근데 작전이 계속 이게 형통하게 아기스가 계속 속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장에 보면 큰 위기가 옵니다. 다윗이 이 속인 것에 아기스가 믿어줘가지고 그러니까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아기스가 또 믿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의 길을 가면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제 문제가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기가 더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완전히 믿어요. 12절에 아, 이스라엘과 완전히 대적이 돼서 영원히 내 부하가 됐구나 이러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뿐 아니라 아브라함도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 자기가 한 20년 동안 머물렀던 마므레 상수리나무 그 숲을 근처 헤브론에 있다가 그랄 땅으로 옮겼어요. 새로운 지역, 새로운 지역에 가서 두려움이 왔습니다. 사라가 워낙 미인이고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게 아닌가, 이래서 사라를 또 시스터라고 여기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라가 그랄 왕 아비멜렉의 첩으로 끌려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사라를 다시 보내도록 합니다. 여기에 주님과 동행한 것이 20년이 넘어 근 24년 됐을 때 아브라함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사고를 쳐요. 인간의 이게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어제 아무리 승리를 하고 응답을 받고 담대한 믿음에서도 그 다음날 어떻게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고 사고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래서 우리는 섰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있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펴보고 내가 불가능한 문제 가운데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진 않은가, 잘못된 마음을 품지는 않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온전히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길어지고 엎친 데 덮친 데 문제가 있고 또 계속 기도해도 빨리 풀어지지 않냐고 기도하는데 때로는 더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편 138편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는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거 다윗의 고백이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계속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분명히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다리기 바랍니다. 이게 있네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고 기도해야 심령이 다시 회복이 돼요. 영육 간에 강건해집니다. 회복의 은혜가 필요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낭망, 좌절, 눌리고 걱정 전부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강건해져야 또 한 주간을 승리하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환난 중에 갈 때 우리를 다 알고 환난 중에 눌리고 낭망되고 기도도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계속 소송되는 은혜를 부어주셔요. 하룻밤 자고 났더니 또 괜찮아져요. 밤새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기도도 못하면 또 하나님이 강건으로 부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를 원해요.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이 문제 사탄의 공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막고 계시고 감당할 만큼만 우리에게 연단 훈련하고 계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리라. 오른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권능 영광, 특별히 오른손의 표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회복시키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끊임없는 고난이 길어지기도 하고 어떤 기도 때문에 계속해야 되고 눈에 보이면 불가능한 것 같은데 기도를 통해 영육간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에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마음 바닥에서부터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의미는 무릎을 꿇다가 있고 또 찬양하다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완전히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영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했고 3절에 죄악을 사하여 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병은 죄로부터 온 영혼과 육신과 삶 속의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회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관시었다는 표현을 써요. 다윗이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인자는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그래서 언약을 맺으셔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무궁한 은혜와 사랑으로 쏟아부어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긍휼이라는 원어는 라함이에요. 여자의 자궁을 의미해요. 태아가 엄마의 자궁 속에서 엄마의 모든 영양분이 이 태아의 아기에게 다 갑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면 본능적인 태아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자기 몸에서 영양분이 다 아기에게 가요. 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궁 속에 있는 태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해서 우리가 자라게 하는 걸 얘기해요. 태어난 후에 엄마가 본능적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자식을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워요. 그러한 긍휼이라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회복과 소송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시켜주기 원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으로 채워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독수리같이, 독수리는 새 왕이잖아요. 날개 큰 날개로 참 영적으로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계속되는 걸 얘기해요. 이거는 이 원어의 의미는 계속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여 계속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며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 다윗처럼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다음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려우면 또 어처구니없이 무너지고 실수하고 사고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그것이 이제 밑거름이 돼서 디딤돌이 돼서 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영적 프로모션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말아요. 자기 자식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과 이것이 긍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 날개 치면 날아가는 것처럼 영육간에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구하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소송되고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쳐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